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2일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 공개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충 정보 항목에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모든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언론인과 적십자 관계자를 비롯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는 해당 통지가 게재된 뒤 30일 이후 발효되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사출 시험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신포조선소에서 지난달 30일 이달 들어 세 번째이자 올 들어 네 번째 사출 시험이 이뤄졌다며 이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미사일 부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출 시험은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 점화로 발사하는 미사일 콜드 런치 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러시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인 펜스 부통령은 1일 조지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할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활동과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러시아, 이란, 북한 통합 제재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주권 수호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중국인은 평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며 절대 침략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침략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토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에 해로운 쓴맛을 삼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이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력을 유지해야 하며 군은 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측근인 카칸 아바시 씨가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1일 아바시 석유 장관을 지난주 사임한 샤리프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바시 신임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21표를 얻어 47표를 얻은 야당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아바시 총리는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인 샤바즈 샤리프 편잡주 수석 장관이 보궐선거로 의회에 진출할 때까지 과도 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집권단행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평화적 시위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10명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일 성명에서 자택 연금 상태에 있던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씨가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또다시 구금된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당국이 가택 수색을 포함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통해 이미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씨의 부인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남편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자택에서 연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로페스 씨는 지난 7월 군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자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한여름뿐만 아니라 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조금 올라간 요즘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반도 역시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2100년쯤에는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소 2도 이상 더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지금부터 화석 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인다고 하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최소 2도가 오르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처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질 경우 극지방의 해빙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피해 또 멸종 위기 등으로 더 이상 지구에 우리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법제화하고 실천해야만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 이상 미루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1도, 신의주 24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5도에서 32도, 함흥 21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21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Five Seconds of Summer의 곡입니다. Mrs. All American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love that accent you have when you say hello. You relocated from New York a month ago. That minivan that you drive really gets me going. And if it feels like it's right, then it can't be wrong. No one understands the chemistry we have, and it came out of nowhere. It's not like we planned it, it's getting out of hand.
So still there's nobody that I would tell your secrets, mine. Close your eyes and I'll make you melt. No one understands the chemistry we have, and it came out of nowhere. It's not like we planned, we're just getting out of hand, and now we're gonna go there. Walk my way, Mrs. All-American, say my name. No need to pretend, don't be shy. Mrs. All-American, I'll show you why. You're not gonna walk away. Oh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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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ou know she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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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ou know she lik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당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또 제재 내용은 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일 건군절 90주년을 맞아서 인민해방군이 이른바 항미원조전쟁, 6.25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1일부터 미국산 냉동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이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했다고요?
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무누신 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민심을 외면하는 독재자라고 규정하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국민과 기업은 앞으로 마두로 대통령 측과 거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마두로의 정책에 확실히 반대를 표시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마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먼저 발표했는데요.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예, 문우신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이 석유 관련 제재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로 가는 원유와 정제유의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이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였지만 최근에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 유정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해서 미국에서 석유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원유 공급을 막을 수도 있다. 제재를 부과하는 배경과 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이 베네수엘라 집권 세력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재헌 우회 선거를 지난 일요일 강행하면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식량 또 생활 필수품 등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시민사회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이후에만 최소한 12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지만 이 마두로 대통령은 사임 여론을 일축했고요. 새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의회를 구성하자면서 맞섰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선거가 실시된 건데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재헌의회가 베네수엘라 입법부인 국민의회를 해산하고 새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네, 이 미국은 베네수엘라 재헌의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구성된 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이런 재헌의회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전부터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한 이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한 건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주에 전현직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 13명을 상대로 취재를 가하고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말 걸 당국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재헌의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베네수엘라 시민사회는 이 재헌의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새로운 독재 수단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입법부인 국민의회는 167석 가운데 112석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만드는 건 정부를 견제하던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반면 집권 세력에서는 545명 의원을 뽑는 이 재헌의회 선거에 5천 명이 넘는 후보를 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 재헌의회는 친정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재헌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베네수엘라 국내에서도 선거일 전후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선거 반대 시위에 참가하면 징역 5년에서 10년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하고 군병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선거 반대 시위 과정에서 최소한 10명이 사망했고요. 후보로 나선 친여권 정치인이 괴한 총격에 살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사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41%로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은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선거 승리를 선언했고요. 즉각 개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본격적인 저항을 선언했고요. 화요일에는 이 같은 저항운동을 이끄는 레오폴로 로페즈 또 안토니오 레데즈마 등 유력한 야권 지도자들이 베네수엘라 당국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제재에 이어서 국제사회에도 속속 이 베네수엘라 사태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인데요. 특히 이 중남미 국가들이 다음 주 페루에서 이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1일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실전 중심의 강군 건설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당에 대한 복종을 인민해방군에 요구했습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시 주석은 사회주의 혁명에 몸바쳐서 조국과 인민을 지켜왔다면서 인민해방군을 지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이 항미 원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위를 떨쳤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항미 원조 전쟁이란 중국에서 6.25 전쟁을 부르는 말입니다. 미국에 항거하는 북한을 원조한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창군 90주년을 맞는 행사에서 중국군의 6.25 전쟁 승리를 주장한 걸 놓고 외신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외신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네, 먼저 세계 최강의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을 구성해서 군사굴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걸로 중국어권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의 군사 안보 관련 매체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라서 중국에 더 강한 대북 압력을 주문하는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군사 굴기 완성을 위해서 실전 중심의 강군 건설을 내세웠다고 하던데요.
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철저하게 실제 전투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혁신 기반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 군사 통합에 집중함으로써 군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투에 더 관심을 두라는 건 그동안 중국군이 미국군에 비해서 약점으로 자체 평가해온 실전 경험 부족을 만회하라는 요구인데요. 이를 위해 시 주석은 훈련의 실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영토 주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요?
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은 평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서 절대 침략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토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당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 모든 목표를 위해서 군은 반드시 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산 냉동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른바 이 세이프가드를 전격 발동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일본 정부가 8월 1일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흔히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서 자국의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취하는 일종의 보호 조치입니다. 일본은 1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38.5% 관세를 50%로 대폭 인상했는데요. 이 세율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네. 자,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일본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일본은 분기당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늘어나면 자동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냉동 쇠고기가 8만 9천 톤이 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17.1% 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은 3만 8천여 톤으로 거의 25% 정도 늘었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이 외국산 쇠고기 가운데 이 미국산 쇠고기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약 21만 톤인데요. 이 중에 냉동 쇠고기가 9만 톤 정도인 걸로 일본 정부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입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 축산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초에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호주 등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들의 일본 시장을 뺏길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과 경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화요일 올해 안에 미국 정부와 가질 경제 대화에서 이 냉동 쇠고기 관세 인상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일본은 오는 10월경에 워싱턴에서 2차 경제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소다로 부총리는 이날 현재 일본 안에서는 관세 검토의 기준이 되고 있는 3개월의 이 시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미국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의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일본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양국의 통상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백악관 동료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취임 10일 만에 경질됐습니다. 월요일 취임한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뜻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어서 베트남전 의무병 출신이 명예훈장을 받았다는 소식, 마지막 미국 영화계에서 이 여성과 중남미계, 이 장애인 등이 소외되는 등 영화계가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격 경질됐군요.
그렇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스카라무치 씨가 공보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켈리 비서실장이 스카라무치 씨의 해임을 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스카라무치 국장의 재임 기간이 며칠 안 됩니다. 역사상 최단 기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뉴욕 금융인 출신의 스카라무치 씨가 공보국장으로 임명되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과 라인 스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스카라무치 씨의 백악관 합류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스카라무치 씨는 프리버스 전 실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밝혔고요. 최근 뉴요커 잡지와 인터뷰에서 프리버스 전 실장을 조현증 환자로 비유하는 등 이 막말을 사용하며 거세게 비난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런 막말 인터뷰가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교체한다고 발표했고요. 스카라무치 국장까지 경질됐는데 어떤 인터뷰가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샌더스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certainly felt that Anthony's comments were inappropriate for a person in that position.
네,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라무치 씨의 발언이 공보국장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느꼈던 건데요. 또 서열면에서 켈리 비서실장에게 부담을 주지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켈리 신임 실장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켈리 실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질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starting from a really good base. I predict that General Kelly will go down in terms of.
네, 아주 좋은 기반에서 시작하게 됐다. 켈리 장군이 가장 훌륭한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백악관의 보고 체계가 켈리 실장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시절에 자신과 직접 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두는 이른바 개방형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런 방식을 유지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켈리 실장의 취임으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켈리 실장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선임 고문이나 장녀 이방카 트럼프 고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켈리 실장이 백악관의 질서와 규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 간의 만남에 관한 성명에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6월에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처음에는 러시아 입양아 문제를 논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바꿨죠.
예, 그랬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났다고 수정해서 발표를 했었죠.
네, 사실 트럼프 주니어 씨의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사실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내용을 축소하라고 하면서 성명 내용을 직접 불러줬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성명의 내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자신이 아는 정보에 한해서 조언했고 성명 내용을 직접 불러주지는 않았다며 단지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고요.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성격의 사안이 아니고 성명 내용에 잘못된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예 훈장, 이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면 미군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명예 훈장 수여식이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베트남 참전 군인인 짐 맥클루언 전 일병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71살인 맥클루언 씨는 전투 도중 전우 10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벌어진 훈장 수여식에서 맥클루언 씨를 가리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oday 320 million grateful American hearts. Private McLuhan carries one.
네, 맥클루언 씨가 주변인들에게는 친구이고 돌아가신 그의 부모에게는 아들이지만 오늘 3억 2천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웅이라는 건데요. 이제 맥클루언 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웅이란 칭호를 갖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이 맥클루언 씨가 전후 10명을 구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9년 5월 베트남의 뉴이온 언덕에서 불과 89명의 미군 병사들이 2,000명의 베트남 적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요. 맥클루언 씨는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부상한 전우들을 돌보며 참호로 끌고 오다가 수류탄 파편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상처가 심해서 지휘관이 후방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맥클루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I looked down, I had blood all over me, and I said, "Well, I'm not going."
네, 내려다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그냥 가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맥클루언 씨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남아서 동료들을 구해오고 치료했다고 하는데요. 1970년에 제대한 뒤 고등학교 교사와 스포츠팀 코치로 일해왔고 2008년에 은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명예 훈장은 보통 최근에 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을 세운 지 5년 안에 수여하게 돼 있습니다. 맥클루언 씨는 이미 브론즈스타라고 하는 동성 무공 훈장과 전투에서 부상한 군인 에게 수여하는 퍼플스타 상이 기장을 받은 바 있는데요. 베트남전 당시 맥클루언 씨의 용감한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동료 군인들이 진정서를 내서 이번에 명예 훈장까지 받게 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영화 산업계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여성과 중남미계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명 Oscars So White이라고 하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화 시상식인 오스카상의 주요 연기상 수상자와 후보가 2년 연속 모두 백인들로 선정된 데 따른 논란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선 흑인 동성애 남성의 이야기를 그린 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고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했던 흑인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히든 피겨스가 2016년 최고 수익을 올린 영화 14위에 기록되는 등 흑인 영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영화계가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나요?
네, 미국 서부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언론대학원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 다양성, 사회변화 운동 측이 지난 2009년부터 9년 동안 매년 국내 흥행 수익 100위에 오른 영화의 등장인물들과 영화 제작에 참여한 제작 직원들의 성별과 인종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우선 여성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대사가 있는 단역부터 주조연역까지 이 배역의 비중에 상관없이 여성의 존재감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한 수치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흥행수익 100위에 오른 영화에서 대사가 있는 배역은 4,600개 가까이 됐는데요. 자, 이 중 여성 배역의 비중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소외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9년 전인 2007년 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100편의 영화 가운데 여성이 주연이나 조연이었던 영화는 34편에 머물렀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도 소수계 출신 여성이 주조연을 맡은 영화는 단 3편에 불과했습니다.
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약간 더 많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남성 배역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인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백인이 또 압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2016년 100대 흥행 영화를 분석한 결과 대사가 있는 배역 가운데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은 반면 흑인은 약 14%, 아시아계는 6%, 중남미계는 3%였습니다. 최근 인구조사 결과 미국 전체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백인 배역의 비중은 더 높았고요. 나머지 인종의 경우는 실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배역상의 인종 비율이 훨씬 더 낮았던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중남미계 비율이 18%에 달았지만 영화계에서 중남미계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네, 이 영화 배역 외에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혹시 인종이나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의 경우 지난해 흥행 100위에 든 영화 감독은 총 120명이었는데요. 이 중 여성은 5명이었고요. 흑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주도한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테이시 스미스 교수는 미국 영화산업의 본고장인 할리우드가 이번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양성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대농장에서 목화나 담배 같은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대농장 주인들은 노예와 농장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남부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들은 노예들의 결혼이나 재산 소유, 자유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바닥 청소를 끝내고 농장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주인들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좀 더 빨리 하거라. 게으름 피우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어서 서둘러 일을 끝내거라.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노예들은 밖에서 일하는 노예와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예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주인집의 빨래나 요리, 청소를 도맡았는데요. 하지만 주인 가족의 감독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배고픔이나 매질보다 노예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노예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을 다른 농장에 팔아버린다고 위협하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발. 제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저희 어머니를 다른 농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몸이 좋질 않아서 저와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시끄럽다. 에휴, 바닥에 먼지하고는.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해서 다른 농장으로 보내버려라.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른 데로 팔지 말아주세요.
역사를 보면 노예를 많이 거느린 부유한 농장주들이 지역사회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요. 2년에 한 차례씩 식민지 수도에서 열리는 의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노예 소유주들은 농장의 힘든 일을 노예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었고요. 고등교육을 받으며 남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많은 미국인들은 노예 제도가 나쁘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00년대까지도 부자들의 노예 소유는 아주 흔한 현상이었고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지도자들조차도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부뿐 아니라 북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교관이자 사업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노예를 가졌고요. 노예들을 자신의 잡화상점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면서 노예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요. 앞장서서 노예 자유를 주창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인데 검은 피부를 가진 저들은 누구며 그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 우린 또 누구란 말입니까?
참 거 이분 참 유별나기도 합니다. 이보시오, 벤자민 프랭클린 양반. 인생을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려고 합니까? 감둥이 녀석들 노예로 부려먹는 게 어디 뭐 어제 오늘 일인가요? 당신도 당신 가게에서 직접 노예 팔아서 큰 이득을 챙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로 노예 부리는 사람들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죠.
인간이 피부색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부려먹는 일을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나 벤자민 프랭클린은 앞으로 결코 노예를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흑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흑인들도 백인들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농장이 많았던 남부와는 달리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척박한 토양 조건 때문에 남부처럼 대규모 농장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그런 만큼 북부의 경제 구조는 상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영국에서 사들였고요. 신대륙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바다를 통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조선 기술자가 됐고요. 직접 제조한 배로 영국으로 물건을 실어보내기도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는 당시 뉴잉글랜드 지역 현지의 풍부한 목재를 이용했는데 무역을 통해 북부 지역 사람들은 세계로 상품을 실어나르는 사업가들이 됐습니다.
북부 지역의 활발한 무역 활동의 결과 대서양 부근의 선박 제조 도시들이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이들 도시들의 선두주자는 매사추세츠의 보스톤이었는데 1720년대가 되면서 보스톤은 인구 만 명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남성 25%가 선박 제조회사에서 일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이었고 선장과 사업가들은 대부분 공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영국 못지않게 이렇게 훌륭한 배를 만들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처음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황량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배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척 실어서 영국으로 보내게 되다니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물건 팔아 돈 벌고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들여와서 돈 벌고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있으니 이 돈을 어디 쓸지나 궁리해야겠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주요 수출 품목은 고래 기름과 생강, 철, 목재, 그리고 사탕수수로 만든 알코올 음료인 럼 등이었습니다. 선박들은 이 제품들을 뉴잉글랜드에서 아프리카로 실어갔고요. 돌아올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사왔습니다. 부요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본문에서 제가 Alice에게 Alice, are you still upset? Alice, 너 아직도 화가 나 있니? 라고 묻자 Alice는 Yes, I am. 응, 아직도 화 나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에이, 별거 아닌 일로 속 태우지 마. 그럴 만한 가치도 없으니까 내버려 둬. 라고 합니다. 앨리스는 It's not tha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아휴, 나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신경 쓰지 않도록 노력해볼게.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Don't sweat the small stuff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Today's phrase is don't sweat, S-W-E-A-T, sweat, the small, S-M-A-L-L, small stuff, S-T-U-F-F, stuff. Don't sweat the small stuff. This is something that you say in order to tell someone not to worry about things that are not important. It basically means to not worry too much about the details. Don't sweat the small stuff를 직역하면
작은 일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마라가 되는데요. 즉,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마라, 사소한 일로 열받지 마라 라는 등의 뜻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알레스에게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속 태우지 말라고 합니다. 영어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라고요.
네, 이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힘쓰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because it's only going to trouble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너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너만 힘들어.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are you still upset?
Yes, I am.
Oh,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not worth it. Just let it go.
It's not easy for me, but I'll try not to sweat the small stuff.
Let's review. When you tell someone, don't sweat the small stuff, you are telling them not to worry about things that are not that important. Don't sweat the small stuff.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빈 깁의 Boys Do Fall in Love, 소년들은 사랑에 빠진다네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화학 무기 사용과 개발에 관여한 시리아 군 인사와 과학자 1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과학연구센터 과학자 8명과 군 고위인사 8명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따른 것입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지난 4월 말 북서부 이들리브주의 칸샤이쿤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는 당시 공격에 사린가스가 사용됐고 이로 인해 어린이들을 포함해 적어도 민간인 8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의 정보당국은 아사드 정권이 당시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민간인의 염소가스가 사용됐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 16명의 금융자산은 동결되며 이들의 해외여행도 제한됩니다.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서부 지역의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러시아와 요르단과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시리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징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휴전이 시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 역시 우리와 같이 안정되고 화합된 시리아를 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이 이미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사드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건 원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사드 대통령의 퇴출 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아사드의 퇴출과 정권 교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